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으로 변화된 얼굴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단정합니다. 또 조용하고 점잖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크게 떠들거나 막 뛰어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비행기 안에 보면은 더러는 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무심코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때 보시면 다 예배 드리며 진지하게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골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 예? 놀러 갈 생각을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바대로 자신들의 그 비행의 여정 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섬김과 설교, 훌륭한 승무원들의 운전과 서비스, 그들이 기대했던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비행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어떤 비행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앞좌석에 엄마하고 한 소년하고 같이 탔는데 타자마자 이 소년이 엄마를 막 졸라대요. 엄마, 엄마, 진짜 내가 부탁하면 조종석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야? 비행기 파일럿 기장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계속 엄마를 졸라대니까 엄마가 마지못해 그래 부탁은 해보겠지만 힘들걸? 그래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승무원에게 부탁을 해봅니다. 우리 애가 기장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고참 승무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비행기 타고 이런 부탁하는 승객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농담처럼 생각했지만 조종석에 들어가서 기장님, 누가 기장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기장이 누군데? 했더니 아, 저기 가면 그한 소년이 있다고. 그 기장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가봤어요. 아직 비행기가 뜨기 전이니까. 그 소년을 만나가지고, 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해서 내가 이 비행기 기장이라고. 그랬더니, 아, 반갑다고. 그래서 자기가 조종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따라와라고. 그래서 이 아들 같은 이 소년을 데리고, 이 기장이 조종석에 잠깐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보니까 안에 막 생전 처음 보는 많은 기계와 계기판들과 불빛들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앞에 또 비행기 유리창이 있고 이 조종석에서 이큰 비행기를 움직인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잠시 뒤에 아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흥분. 그리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엄마에게 계속 설명하고 떠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처럼 빛나는 얼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얼굴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예상했던 대로의 좋은 비행, 괜찮은 예배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깊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달랐습니다. 더큰 것, 더 깊은 것을 구했던 이 소년, 그 소년에게는 단지 그 비행은 그냥 비행이 좋았어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에 두고 자랑할 추억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많은 영향력을 남겼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비행, 그리고 너무도 큰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게 되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시죠. 오늘 여러분은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며 여기 오셨습니까? 그저 예상할 수 있는 괜찮은 예배, 오늘 목사님의 설교 괜찮네, 찬양 잘했네, 혹여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대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드리는 성전의 구조는 뭔가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더 깊은 자리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는 성전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의 조종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의 가장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 비행기의 조종석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아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초청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 뜰에 머무르거나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항상 지성소의 사건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 그러한 깊은 것, 더 큰 것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것, 그저 좋은 것, 그저 적당한 것,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맛볼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경험들, 그 얄팍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영국이 낳은 복음주의권의 위대한 지도자 잔 스타트 목사님은 오늘날 전 세계 개신 교회를 향하여 일침을 가하였는데 깊이가 없는 얄팍한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깊이는, 우리의 영성의 깊이는 얼마나 깊고 큽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나올 때에 무엇을 찾고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깊은 그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해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발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발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얼굴입니까? 왜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큰 식당 간판에 할머니 얼굴이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더니 현풍 할매 곰탕, 함경도 욕쟁이 할매 설렁탕, 그렇게 써여 있어요. 큰 할머니 얼굴이 있어요. 왜 거기에 할머니 손을 좀 붙여놓든지, 예? 할머니 발을 좀 붙여놓지 않고 왜 얼굴입니까? 그 할머니 얼굴 보고 이 식당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 식당은 이렇게 경륜이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식당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전인격, 전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얼굴을 가립니까? 손을 가립니까? 어떤 분은 손을 가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가리지요. 얼굴을 들지 못하지요. 얼굴이 내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관리하고 얼굴을 뭐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전 인격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박 목사 너는 보았느냐? 저도 못 봤어요.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제한 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얼굴의 빛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다니엘이 마치 죽어서 썩은 시체같이 엎드러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았다고,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완전히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꾸로 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 그 영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빛, 그 광채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얼굴을 비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과 대면했잖아요. 주님은 직접 보셨을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주님께 그대로 부어지니까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예배 진짜로 잘 드리면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4070 성형수술이 유행이랍니다. 옛날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성형수술하는 거 주로 했다면 요새는 40대부터 70대까지 그것도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몇 분 하셨네? 근데요, 뭐 그 성형수술 뭐 좀 해도 좋지요. 보기 싫은 것보다는 뭐 괜찮지요. 이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어때요? 쫙 펴가지고 이래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주름 없애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밑에 톡 튀어나온 지방, 저도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예? 이거 지방 제거 수술. 그 다음에 얼굴에 난 금버섯이나 버섯이 얼굴에 나요. 그리고 또 김이 죽은 게 농사짓나 봐요. 뭐 이런 것들 제거하고 또 정기적으로 얼굴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수술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술하고 관리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얼굴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의 분위기, 그 사람의 영성의 향기까지 수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좀 유식한 말을 해볼게요. 상호 불려 신호, 신호 불려 심호라. 유식해 보입니까? 무슨 뜻이냐?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뭐요?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최고의 미인, 최고의 건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이 좋아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명언 가운데 얼굴은 우리 마음의 초상화랍니다. 여기에 지금 저하고 여러분 얼굴을 다 맞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 얼굴로 제 마음의 초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작품 초상화를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볼만합니다. 가끔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제 얼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먼저는 저를 보고 대기업 간부나 변호사나 교수 같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똑똑하다 또 스마트하게 생겼다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딱 한번 조폭같이 생겼대요. 세상에 이렇게 조폭 잘생긴 조폭에서 나와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아, 그분 영안이 밝아요. 신령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죠? 신앙생활 하시죠? 그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신앙의 향기, 주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야, 그 보니까 소도둑같이 생겼네요,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얼굴이 물리적으로 수술은 안 되겠지만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야 정상적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광채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죄송하지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되게 은혜 받는 정도가 보여요. 아, 저분은 지금 완전히 지금 딴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한 명 반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몰입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빨려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그런 영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야, 지금 막 뭔가가 지금 거기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얼굴과 예배 마칠 때의 그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많이 부어졌던 그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이 부어졌던 그런 예배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꼭 목욕탕에서 한풀 쫙 벗기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하고 난 것처럼 인생에 찌들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쫙 찌들어져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보통 보면 예배 좋았어, 설교 좋았어,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데 개 중에는 특별히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깊은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병이 치유받거나 오랫동안 씨름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말씀으로 응답받거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가끔씩 그냥 그런 비밀을 경험하고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치유를 받았다고, 회복이 되었다고. 그럴 때 그분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달라요.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갔다 나온 그 소년의 얼굴처럼 감격과 떨림과 눈물 속에 제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보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때에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묘한 영적 질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주일날 네 번이나 예배드리고 네 번이나 설교하고 이렇게 열심인데 저 은혜가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데. 물론 다 때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쏘이고 큰 체험과 변화를 하는 분들을 보시면서도 영적인 질투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무덤덤하다, 그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오늘도 거울을 본다 그러잖아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나타난 여러분의 얼굴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자신의 죄성으로 덕지덕지 붙은 피곤하고 답답한 욕심 가득한 얼굴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성도들의 얼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난리법석을 부려도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부어지는 그 성령 바이오 화장품의 터치, 그것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미인되는 길이 어디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의 빛을 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움켜쥐는 자, 야곱으로 알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야곱은 오늘날에 태어나서 또 절대로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죄 많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침내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실속을 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자기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집투성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 형 에서가 오래전에 당했던 그 분노심, 그걸 막 불릴 듯이 일어나서 동생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막 달려오는 중입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형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젠 다 죽었구나. 그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노예들, 재산들, 사랑하는 가족들 순서대로 다 앞서 보내는 혼자 남는 고독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는 혼자의 자리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무슨 씨름입니까? 기도의 씨름이지요. 영적인 씨름이지요. 그래서 그때 야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주시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승리가 결정적으로 천사가 떠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툭 치잖아요. 환도뼈, 골반뼈가 툭 탈골되어 버렸어요.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오랫동안 고집의 환도뼈, 무감각의 환도뼈, 자기 자아의 환도뼈가 탈골되어져 버려요. 자아가 꺾여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의 영적 승리가,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지 몰라요. 이 영적 승리의 경험을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았다기보다는 천사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광채를 훨씬 더 압도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이 땅에 살 자가 없거든.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압도되어진 거예요. 이 기도의 씨름 이후에, 밤새도록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요? 얼굴은 자지 못해서 초췌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근심 염려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순간에는 머리가 산발이 되었고 먼지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의 자아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일어나서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가는,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가는 야곱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얼굴에는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람,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야곱을 형 에서의 분노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수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중심의 종교적인 편견, 종교적인 교만, 그것이 그들의 얼굴을 다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긴다고 하지만 수건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빛나는 그 구원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했어요. 수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수건이 있는 거예요. 무감각에 딱딱하게 인생에 찌든 죄악과 근심과 염려로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뎌진 무감각의 수건, 영적인 게으름의 수건, 은밀한 죄의 수건, 지적인 교만의 수건, 자기 고집의 수건, 종교적인 오랜 신앙생활, 오랜 직분을 했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프라이드의 수건, 우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이것을 벗겨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비칠 텐데, 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기껏 경험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파편들, 은혜의 부스러기들, 그저 괜찮은 예배야, 괜찮은 설교야,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냈느냐 말입니다. 이 수건을 벗겨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아 다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려고, 이 수건을 벗기려고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예배야, 좋은 예배야, 여러분 세상을 너무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속화가 된 거 아닙니까? 속물이 된 거 아닙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얼굴을 구해요.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알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명다에 구하고 저 천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가서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았어요.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났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이 달랐더라. 그것은 이 세상에 단정하고 잘생긴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영광의 빛을 부어주시니까, 수건이 벗겨진 스데반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동적으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뭐 마사지를 하고 수술을 하고 뭐 좋은 화장품을 발랐던 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럽니다. 거룩한 아름다움, 천상의 아름다움, 디바인 뷰티, 신령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황제가, 자신의 왕비가 교만하게 구니까 그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제국의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처녀들 중에서 자신의 왕비를 택하는 그 자리, 전 세계 제국의 아름답고 이쁜 자매들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나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가보세요. 요즘은 또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다 비슷해요. 뭐 몸짱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다 뭐 눈도 부리부리하고 다 코도 다 오똑 세우고 다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발이고 뭐 뭐예요 뭐 콩나물, 아, 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콩나물도 키재고 다 비슷하잖아요. 당시에도, 에스터 당시에도 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에 그 얼마나 광대한 나라입니까? 미인들 다 모였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예쁩니다. 다 잘났습니다. 다 몸에도 늘씬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왕이 에스터를 택합니까? 그냥 이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터를 통하여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민족, 그 에스터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원래도 이쁜데다가 거기에서 막 영광의 광채가 뭔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영광스러운 천상의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divine beauty, 신령한 아름다움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다른 거예요. 에스터, 이 사람이다. 자신의 왕비로 택하잖아요.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자 평복을 하고는 민정시찰을 많이 다녔어요. 경호원들 한두 명만 데리고 이렇게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는 뭐 시장도 다녀보고 뭐 이렇게 관원도 가고 사람들의 뭐 소문도 들어보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민정시찰을 잘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허기 가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곁에 집이 앉혀 있는데 허름한 집에 굴뚝에서 막 밥 짓는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솔솔 나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로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똑똑 두드려서 농부한테 지금 밥을 짓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한 상 좀 차려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마음씨 아주 착한 농부였습니다. 아, 그래서 잘 오셨다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놓는데 그 밥상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꽁보리밥 정도의 뭐, 예? 김치하고 뭐 이런 것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왕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뭐가 반찬입니까? 시장이 반찬 아닙니까? 그래서 막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밥 중에 제일 맛있다고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오늘 감사하고 이 배고픔을 미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에 탁 있는 그 용포를 탁 보여주면서 나는 이 나라 임금이라고. 그 경호원들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어서 무릎을 꿇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임금님 죄송하다고 임금님 이렇게 대접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임금이 이 농부에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관직을 하나 주십시오. 예, 집을 바꿔주십시오. 예, 금덩어리를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왕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던 영광이고 또 왕께서 이렇게 민정시찰을 다니신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민정시찰을 다니시고 왕궁으로 돌아가실 때 왕이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집에 들리셔서 왕의 얼굴이나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 그거 어렵지 않다고 꼭 시찰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자네 집에 들림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 뒤로도 왕은 여러 번 민정시찰을 나옵니다. 평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꼭 약속대로 왕의 얼굴을 구하고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농부의 집에 갔던 거예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또 돌아갑니다. 계속 왕이 가끔씩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마을과 그 도시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원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행차하시는데 길을 넓게 닦아주고 또 집도 너무 초라하니까 초가집을 예? 큰 집으로 만들어주고 또 왕을 대접하려면 뭐 좀 음식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고에다가 꽉꽉 뭐 음식하고 뭐 여러 가지를 넣어주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이 농부가 왕의 얼굴을 구했는데 왕을 만나기를 구했는데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왕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우리의 삶 속에 비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고통과 고뇌들까지도 그 영광의 광채에 깊이 깊이 노출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풀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얄팍한 것들, 너무 부스러기들을 구한 것 아닙니까? 예배에 나와서 그저 좋은 예배, 괜찮은 예배 정도를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그 능력의 임재를 맛보는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모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임재 속에 잠시 침잠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의롭다고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주님을 담대히 예배하며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사 예배의 비밀을 온전히 맛보며 누리며 날마다 주와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라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였습니다. 주님 그 빛 가운데 그 짐을 벗겨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들을 빛으로 도말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그런 대신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도우심이 일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